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죄를 이기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단장해 가는 귀한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위대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이면은 힘써서 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8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을 가능하면 좀 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일본에 일본 저녁에 하는 일본 예배부에 한 연세 드신 분이 아마 그 니시하라 집사님이 다 같이 외우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발표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지지난 중인가요? 와가지고 11일 만에 다 외웠다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를 11일 만에 다 외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외웠냐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외웠다는 것입니다. 조금 외우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서 확장시켜가는 그 암송법이 있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일의 집사님이 이제 오늘 예배를 못 오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7시에 왔는데 아침 여기 남아가지고 아침 7시만 되면 와서 두 번씩 성경을 안 보고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 외우고 아침에도 7시에 왔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 복음의 선포를 우리는 8장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 8장 로마서 8장 앞부분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을 바울이 그대로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7장 19절 우리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이것이 로마서 8장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어느덧 은혜가 되지 않고 율법이 되어서 이것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죄책감 아래로 사로잡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죄책감 가운데로 몰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 단계는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낮추고 자기 비하와 자기 경멸 속으로 빠져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들을 내 속에서 미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우울한 감정도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을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율법 가운데 사로잡히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참 자아를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결점들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사실은 자기의 약점과 아픔 때문에 화가 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분노를 품거나 적개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책감에 또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감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자기 경멸과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로는 분노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적개심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빠져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에 율법 아래 빠질 때에 이런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세월이 지나는 순간 그것이 율법이 되어가지고 나를 올무로 사로잡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해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지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서로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나누었는데 내 속에는 하나도 기쁨이 없고 내 속에 오히려 절망과 좌절감만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가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종이 아니라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솜씨를 뽐내고 가치를 입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을 잘하지 못하면 쫓겨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신분 때문에, 자녀는 소속감 때문에,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하루 종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과 평강 가운데 하루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버림받을까 봐 자녀는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자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보니까 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는가?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특별히 이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런 문화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존하고요 개인주의에 빠지고 뭔가 내가 좀 더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행동주의에 빠지게 되면 은혜보다는 율법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존해야지 내가 누구를 의존할 수 있을까?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예수님에게 맡긴다고 될까? 그래서 예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 개인주의의 문화적인 장벽이 거부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럼 뭔가 조금만 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지위에 이를 수 있다는 그래서 성공했거나 지위에 대해서나 또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화적인 장애물에 예외가 될 수 없이 율법적인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교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또 교회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부자 청년이 만약 그 부를 예수님께 바쳤으면은 억만장자로 예수님이 만들어주셨을 거야 라고 이 성공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현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특별히 또 율법은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폭로시킵니다. 그런 면에서는 순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초기 초대교회 이단 중에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게 문자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뭔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신 또 다른 이유는 율법을 지키다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도록, 율법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보면서 절망하도록, 아,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뒤에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거나 분노를 품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노하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신다. 로마서 2장 3장에 보면 전 인류의 죄, 그리고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만약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 진노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알게 뭐야, 원한다면 죄를 지도록 내버려 두지 뭐.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저들의 인생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라고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율법을 주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지극한 관심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화를 내고 진노를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성향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떠난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들, 또 윤리도덕적인 그런 죄를 범하는 것들이 죄라고 지적을 해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특별히 프로이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로이드는 죄가 아니라 죄책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죄라고 표현 안 하고 죄책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책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 규범이 또는 부모가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정해준 규범이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사회 규범에 의해서 어떤 종교적인 규범 때문에 그것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대적인 것이고 사람들의 의견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라. 옛날에는 그것이 죄였다면 지금은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책감의 문제로 제한하고 상대적인 것으로 끌어내림으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있는 그 부담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성애혁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동성연애 같은 경우를 봅시다.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 가디언지에 발표를 하기를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들, 동성애에 빠져있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심지어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죄로 규정하고 죄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상대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의 사회 규범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아니라 죄책감이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사람 속에 있는 그 죄의 의식들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무력감을 느끼고 자기 정죄에 빠지고 자기를 경멸하게 되고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어떤 때는 분노와 적개심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어떤 때는 내가 누구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이런 반응들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단면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요, 특별히 그 어릴 때의 첫 인상이 그 인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맨 처음에 부모님이 이 아이,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학생이 상담하러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엄마가 화가 나면은 자기를 벽에다가 막 던져가지고 탈골이 돼가지고 어깨가 병원에 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서 엄마가 의사 만나기 전에 얘기하기를, 엄마가 화가 나서 너를 집어던져서 탈골이 된 게 아니라 나무에서 떨어져서 탈골 됐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의사를 만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서 자라게 되겠습니까? 오빠들이 부모님만 없으면은 이 아이를 괴롭히는 한 자매가 마음에 깊은 썬뿌리를 가지고 자랐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장난감이나 옷이나 용돈은 주지만은 사랑이나 애정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또 오랫동안 무관심하고 장기적으로 무시하면서 거절감 가운데서 거절감을 느끼도록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그 처벌하기 위해서, 아이를 벌주기 위해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죄책감을 유발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동시에 옳은지 그런지 양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혼란과 모순된 감정을 갖게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엄마 지금 나 나가 놀아도 돼? 라고 얘기하니까 응 그래?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그 대신에 엄마가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너 방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이는 멈칫할 겁니다. 분명히 나가 놀아라고 했는데 그럼 너 방을 내가 청소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찜찜하게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건 뭐야? 나가 놀아라는 말이야? 아니면 청소하란 말이야? 혼란된 감정을 가지면서 엄마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야, 너 방 청소해놓고 나가서 놀아. 안 돼. 오늘은 바쁘니까 엄마를 좀 도와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가 놀아. 근데 방은 내가 청소할게. 내가 청소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좀 멍청하지만은 내가 널 사랑해. 내가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딸을 낳았지만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 너는 못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에게 어떤 기대를 잔뜩 갖게 됩니다. 왜 그렇게 기대를 갖게 됩니까? 그것은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엄마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율법 때문에 이것들을 뭔가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서 그가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이루었을 때, 어떤 조건을 이루었을 때 만족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폐단으로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모순과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고 자녀들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버릇이 없니? 이 나쁜 계집애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너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너 누구누구처럼 될래? 라고 얘기하거나, 어쩌다가 내가 너 같은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조건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말을 생각하거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아이는 생각하면서, 이제는 엄마 아빠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완벽한 초자아의 인간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자기 감정과 본성적인 자아가 개발되기도 전에 왜곡된 자아와 초자아의 모습들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엄마와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거야. 그래서 거짓된 자아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젠 이렇게 거짓된 자아를 추구하는 것은 율법적인 요구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그것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는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가 자라지 않고 거짓된 자기가 계속해서 자라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혼돈된 자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내적인 공허감을 느끼고 깊은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잘 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것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양에 차지 않는 그런 상태로 율법주의가 우리를 몰고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완전해지려는 그런 인간 속의 욕구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흔적을 우리는 조금씩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아인슈타인이나 또는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라든지 또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또는 천재 화가 고고의 그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완전했던 모습들을 어느 정도 조금은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인간이. 인간의 문명과 기술의 발달을 보면서도, 이 테크놀로지를 보면서도 저는 가끔씩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모습이 어땠는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파편이고 깨어진 흔적들이에요. 깨어진 파편들이에요. 완전한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들의 천재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가 뭔가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가 내 속에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갈등과 고민과 아픔 가운데서 내적인 고독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되고 잘라내고 우리 속에 복음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하나님이 되려는 성향들이 있다고요. 타락한 그런 본성들이. 두 번째로는 이 스스로가 우월해지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우월해질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나의 능력들을 내 영광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나 학력을 통해서 외모나 어떤 성적인 매력을 통해서 남자들이 여름에 여름이 가까워오면 6월 달부터 5월 달부터 이렇게 하고 배에 왕자를 새기는 이유가 위통을 벗고 비치해서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매님들은 다이어트 약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외모를 가꾸는 이유가 지하철을 탔는데 한 번은 이 마스카라가 한 5cm 정도, 과장해서 얘기하면 한 5cm 정도 되는 자매를 만났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는 아니죠. 붙였죠. 붙였겠죠. 그 가방을 들면 비행기가 추락해서 바다에 빠져도 둥둥 떠서 거기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 모든 일본 여성분들이 그 가방을 다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루비똥이죠. 루비똥을 메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면서 루비똥을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성적인 매력을 발산합니다.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나 물건이나 옷들을 통해서 우월해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다! 라고 말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내 속에서 희생양을 계속해서 찾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은 아버지가 그것만 해주셨으면은 형이 조금만 달랐어도 선생님이 그러지 않았었으면 목사님이나 교회가 그렇지만 않았더라면은 하나님이 그것만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신다면 남편이나 아내와 아이가 이렇게만 해준다면 그래서 내 속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기 포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을 찾으려는 그런 욕구들을 율법주의가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갖추어지기만 했으면 뭔가 됐을 텐데 라는 불만을 털어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분노의 찬 욕구를 드러내다가 좌절감에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 율법을 내신 의도, 그렇죠? 그 율법을 내신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습니까? 율법의 의도가 뭡니까? 율법의 의도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 비인격적인 문자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비인격적인 율법의 율법이 아닌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그 정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내가 혹 너희를 사랑할지 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관계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마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율법을 지키고 지키다가 절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사람 속에 가장 중심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창세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숨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숨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비교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이런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로마서 8장 1절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 그 에벌린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의 기록을 보니까 이 자매는 어린 시절에 언어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모님들로부터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10대 시절에 가출을 했고 벌써 대학생 때 뭐 결혼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를 아껴주시는지 깨닫게 됐어요.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서는 이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일을 잘하니까 승진을 해가지고 사장의 개인 비서가 됐어요. 개인 비서가 됐는데 사장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 가정이 있는데 자기하고 같이 출장을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자매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서 제안을 거절하는 그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그 유혹을 이겼느냐 하면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 문자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용납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 때문에 그 유혹들을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떤 자격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은혜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나 성경읽기나 전도나 봉사를 행위로 전락시켜버린다면 우리 주님이 슬퍼할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티브 코벌스키라는 폴란드 청년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코벌스키는 1939년에서 1944년 동안 폴란드에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고 나치를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운동들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소련이 들어와서 소련 러시아군이 들어와가지고 독일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는데 나치를 도왔다고 해서 전범으로 기소가 된 거야.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들과 사람들이 많이 데려갔죠. 러시아 쪽으로 데려가서는 전범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와 있었나니까 서방 쪽에서도 참관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기 전에 한 70일 정도 고문을 하는데 16명이 함께 끌려갔었는데 이 15명은 70일 동안에 이 고문을 하는데 143번의 고문을 당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재우지 않고 먹이지 않고 때리는데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서 15명의 동료들이 다 항복을 해버렸어요. 나는 나치 전범입니다 라고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블스키는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전범이 아니고 레지스탕스라고. 이 코블스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러시아에 이 고문하는 사람들이 이미 회유에 넘어간 4명의 친구들에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보여주는데 이 코블스키가 얼마나 나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존재인지 사람인지를 고발하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 4명이 사인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블스키는 이렇게 해서 나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라고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코블스키를 끄끔으로 고문하는 사람들은 전범이라고 고백하도록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블스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고문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다고. 난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놈입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전범은 아닙니다. 나는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서방 참관자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사람 혼자만 무죄로 석방되는. 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더 더러운 죄들이 다 폭로됩니다. 그때 주님의 보혈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용납할 수 있구나, 나를 덮을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자기 자신 속에 가능성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완전에 이를 수 없군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군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완전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런 여시가 완전히 아담의 범죄 때문에 박살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하고는 이 말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거. 겸손하다는 말은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의 존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은 자기의 좋은 자아의 일면을 다 없이 하고 짓밟아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옛 본성들을 꺾고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믿음, 비전, 우리의 참된 본래의 자기의 모습은 건강하게 인정하고 가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라는 말은 높아지려는 자기의 마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는 하나님 되려는 그 마음을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나의 본성적인 이것들, 나에게 주신 믿음과 은사들, 나의 이 존재를 무시하고 비하하고 곱신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모자라도, 내가 못생겨도, 내가 못 배웠어도, 내 성격이 부족해도, 내게 약점이 있어도, 내 태도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놓아주고 용서해줘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을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우리 속에 있는 이 약점, 나의 문제, 나는 그런 놈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주님,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탄이 나를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냐라고 정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비하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경멸하지 않겠습니다.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지 않겠습니다. 정죄감 가운데 빠져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분노 가운데 빠져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유혹을 이기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며 율법을 이기는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완전해지려는 이 율법적인 요구들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사와 나의 나됨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며 더 이상 이제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경멸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왕같은 제사장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 때문에 나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뺏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중재가 있을 때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대응하며 대적하며 물리치며 승리하며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난 넘어진 자리에서 틀고 일어나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전진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들을 아름답게 단장하여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